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주목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둠 가운데가 비치는 빛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떡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 요한복음이 계속 했습니다. 양의 문이고 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고 또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얼마 전에 나사로 살리신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 요한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 인자, 바로 그 메시아다 선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그제 묵상했던 것처럼 특별히 그 시대에 유대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좀 이게 예수님의 영향력이 확장될수록 자기들이 위축되고 뭐 좀 이렇게 시기 질투도 있고 하여튼 힘겨루기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거 이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 그러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엄청난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나는 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아예 뿌리를 없애버리자,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작정할 정도로 사람이요 완악해지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 채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악해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서 겸손하고 유순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참 큰 복인지 몰라요.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다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인 같은 사람들인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인데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본문에 헬라인이 등장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요한복음 10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도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그 헬라인,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사실 다른 이야기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계속 했던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좀 더 명백하고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때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땅에 떨어져서 죽는 하나의 밀, 이거 얼마나 참 이게 조금 분위기도 낭만적이고 그래서 뭐 그림도 노래도 있고 이러는데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죽는 하나의 밀,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밀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의 밀알처럼 먼저 죽는다.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먼저 죽는 하나의 밀알이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영광을 얻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때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보면 32절,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들리움을 받는 죽음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도대체 어떤 죽음이냐? 이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는데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땅에서 들리움을 받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데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살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뱀이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것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들려서 높여질 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일까 이런 거 질문하면서 그리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물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오늘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죽음이 무슨 영광일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죽음은 비참합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어른들이 호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연세 많으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그러대요. 그래서 호상 가면 막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막 잔치하고 이럽디다. 그런데 제가 장례를 쭉 다니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호상은 없더라고요. 모든 죽음은 다 아파요. 모든 죽음은 다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냥 장례의 슬픔을 좀 덮어버리기 위해서 호상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 죽음의 당사자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은 정말 괴로워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호상이다 이러면서 막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할 것이 아니고 세상에 호상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훨씬 좋아요. 사실 모든 죽음은 비참하고 괴로운 거거든요. 더욱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는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요컨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미리 죽는 하나의 밀알과 같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서 맺어지는 그런 은혜의 열매가 유대인을 넘어서 오늘 본문의 헬라인, 이방인, 세계 열방에까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흘러올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이 엄청 괴로워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의 의미를 잘 아시고 자기 죽음을 영광을 얻는 때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그 죽음, 자기 죽음에 대한 아주 큰 아픔을, 괴로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토로하실 정도로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문자답 하세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자문자답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아니다. 표준 세 번역이, 표준 세 번역이 27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거 잘 와닿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 조금 문장이 애매하면 영어성경 읽으셔도 좋고, 영어성경은 좀 쉬운 성경을 읽는 게 좋겠죠. 아니면 좀 표준 세번역이랑 공동번역 이런 성경 읽는 거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더욱이 요한복음처럼 이게 주제별로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본문 읽을 때는 이런 거 좀 도움이 되는데, 표준 세번역이 27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다.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문자답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공간복음서 보면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요,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날만 했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예상하시면서 오랫동안 최소한 수개월 이상 계속 그런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셨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일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이니까 저절로 기계적으로 아무런 스트레스 부담 없이 사명을 다 감당하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말 다 짊어지신 분이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실 때 그거를 기계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니까 자동적으로 그게 됐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번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럴 때 그거 어렵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옆 사람에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대답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어려우시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고 정말 기뻐요. 이렇게 대답을, 자 지금부터 대답 시작.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 뜻대로 사는 거 힘드시죠? 이렇게 묻는데 진짜 힘들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어렵지만 저 권사님은 혹은 저 장로님은 저 우리 목사님은 쉬울 거다. 아닙니다. 쉬운 사람 하나 없습니다. 우리 구역장은 쉬울 거다. 아닙니다. 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쉽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느냐? 아니고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탄식하시면서 십자가 향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비인격적인 기계적인 분 아니고 예수님도 많은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거든요.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고민 많이 하시면서 많이 괴로워하시면서 십자가 가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무토막을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짊어지신 거예요. 고민 많이 하시면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싫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내가 싫다,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자기가 너무 실망스럽고 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늘 인생에 아쉬운 거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은 인생이 싫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짊어지신 거죠. 물론 예수님은 고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남의 연약함과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을 짊어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 많이 하시면서 십자가 짊어지셨는데 고민은 하셨지만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다고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조금 잘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없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 팔아먹을 작정이나 하고 있고 베드로는 떠버리고 잘난 체는 하는데 영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마음 헤아리는 사람 없었는데 엊그제 묵상했던 베다니 그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마음 헤아려서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어요. 원래 향유는요 발에 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발에 부었겠어요?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2000년 전은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사람이 다 평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분이 낮으면 신분 높은 사람 앞에는 나갈 수 없고 그 발 앞에 무릎 꿇었던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스스럼 없이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 살아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니까 마리아는 평소에는 친구였다고요. 어쩌면 오빠였는지도 모르죠. 친구니까, 같이 지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은 범접할 수 없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극도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도로 높이면서 마리아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도 마리아가 자기 발에 향유 부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와 관계가 있는 것.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고민하시고 아파하시는데 아무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 우리는 가끔씩 자식이 철이 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철이 안 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철이 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철이 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시고,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러시면서도 내가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아니지, 아니지.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지. 자문자답하시면서 십자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요 사람들 앞에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고민하신 게 아니고 왜 사람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 얼마나 속으로 많이 생각했겠어요. 혼자 너무 많이 속으로 생각하다가 참다가 참다가 못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들리움을 받는 죽음, 마치 장대에 매달린 뱀이 높이 들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격려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 예수님은 엄청 괴로워하세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테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28절 앞부분에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장차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고민을 짊어지고 괴로움을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기가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그런데요, 엄청 자기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5절 26절처럼 말씀하세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자주 기도하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 따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들리움을 받는 자리로 가시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자리는 하나의 밀알처럼 죽어지는 자리로 지금 걸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 예수님이 지금 자기 죽음에 대해서 엄청 괴로워하시면서도 그래, 내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너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 나 있는 곳에 함께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요. 교회 안에서 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왔더냐고 질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많은 복을 포기하며 살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을 칭찬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사람을 칭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탄식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그곳에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큰 복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멘이라도.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령 그때 도망은 치더라도 지금 아멘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니, 연습을. 연습을.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즐겼느냐는 것을 성공의 표지로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은 이를테면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처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런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슬픔과 괴로움을 짊어지고 버텨내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복이다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28절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격려하시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26절 하반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떤 것이 나를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예수님 있는 곳,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나가는 인생 살아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짐을 짊어져야 될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내가 누구를 축복해야 될까? 누구를 섬겨야 될까? 하는 것을 더 많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고, 누구의 짐을 짊어져 준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고, 누구를 돌보고 섬긴다는 건 쉬운 일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사람이 마침내 영광을 얻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닮고 싶어 해요. 예수님. 그래서 뭐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막 찬송도 부르고 다 예수님 닮,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부 다 예수님 닮고 싶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우리나라에 황국주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일제시대의 이단인데 엄청 인기 있는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뭐 문선명, 박태선 다 그쪽 계보가 있어요. 계보. 이게 뭐 이만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뭐 쭉 따라 올라가면 이게 계보가 있는데요. 그 계보, 우리나라 이단 계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황국주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듯이 한양을 향해서 평양에서부터 이렇게 오는데요. 머리를 왜 그 예수, 옛날 예수님 성화에 보면 왜 이게 머리 길어가지고 왜 그래가지고 머리 길어가지고 허연 포대 입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 같이 예수님 오신다고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닮는다고 해서 머리 길러서 아니면 성화에 있는 것처럼 그걸 다 금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 다니면 그게 예수님 닮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끔씩 보면요, 내게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향적인 사람은,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은 뭔가 외향적으로 막 이렇게 떠들썩어 이런 거를 더 좀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막 떠들썩한 사람은 좀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거를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보면 예수님 닮는다 이러면요 뭔가 좀 조용하고 좀 여성적인 뭐 이런 거를 예수님 닮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닮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모양을 뭐 예수님 닮는 거 아니고, 머리 기른다고 예수님 닮는 거 아니고, 뭐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이 된다고 예수님 닮는 것 아니고, 뭐 이렇게 사고형이 행동지향적이 된다고 예수님 닮는 거 아니고, 예수님 닮는 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성적인 사람도 예수님 닮고, 외향적인 사람도 예수님 닮고, 뭐 이렇게 늘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예수님 닮고, 행동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예수님 닮고, 남자든 여자든 잘났든 못났든 누구든지 예수님 닮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는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란 모습을 갖추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짊어지신 것처럼 그런 고난, 그런 희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 그런 희생을 감수한 흔적이 있느냐는 것이 예수님을 닮느냐, 예수님 닮지 않았느냐는 것을 가늠하는 기준인 거예요. 성품이 좋다고 해서 예수님 닮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 이렇게 막 여튼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네가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한 흔적이 있느냐, 이런 걸로 가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25절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포기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명, 자기 건강 혹은 자기 인생의 복 이런 거 너무 부여잡고 몸부림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비록 마음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예수님도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탄식하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것처럼, 마음은 힘들고 고민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서 고난이라도 짊어지고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신음하면서라도 걸어가는 그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왕노릇 하는데 그 왕노릇 절대로 이게 무너지지 않을 나라, 그래서 영원히 계신다, 이것은 똥똥거리고 호령하고 세상에서 모든 복을 누리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들었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죽는 인자, 무슨 십자가 지는 인자, 뭔 고생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인자를 말하느냐, 도대체 네가 말하는 인자는 정체가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다 뭔가를 기다려요.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호령하고 큰소리치고 누리고 손해보지 않을 자기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하고 병든 사람 건강하게 하고 자식 말 잘 듣게 하고 뭐 하여튼 모든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 오늘날 세상에도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죽지 않고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리는 왕노릇 한다. 얼마나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요점 정리, 요약해가지고 딱 제시한.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거죠. 따지면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어? 그리스도가 오시면 떵떵거리고 모든 소원을 다 이루고 아쉬운 것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근데 도대체 너는, 도대체 네가 말하는 인자는 뭐야? 이렇게 대들었어요. 따지고 들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요, 사실 이런 말씀 처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논쟁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36절 보시면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더 이상 대화하지 않으세요. 이게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보시면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36절 한번 보시겠어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실 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들어야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어둠이 닥치고 이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빨리 듣고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요, 무리를 위한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물론 내일 묵상할 본문,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요점 정리해가지고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러면서 막 큰 소리로 요점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이요, 무리를 위한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13장부터는 더 이상 무리를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13, 14, 15, 16 제자들을 위해서 길게 설교하시는 내용만 나오고, 오늘이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단계예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단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부터 43절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지금까지 복음 전하던 사역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37절이에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게 예수님 사역의 결론이라고요.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입증해 보여주셨는데요, 그런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결론은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고민인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사야 때도 그랬구나.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사야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어요. 와, 이사야 때와 같구나. 옛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안 들었구나. 사람들이요,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마음이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언제든지 진리에 반응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시대를 욕해요.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안 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를테면 출애굽 시대를 욕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만나 먹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을까? 우리는 그거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출애굽 시대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랬을까? 아니, 홍해 건너고 난데 왜 주님을 금방 배반했을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인들도 말을 얼마나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은 다 자기가 착한 줄 아시죠? 아니에요. 골치 아파요.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 때도 그랬네. 이사야 때도 그러면서 야 이거 이사야 때와 같은 거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참 굳어진 것은 참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겸손함에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안 믿었을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래도 성도님은 훌륭하세요. 이렇게 조금 달래죠. 우리는 다 그래도 나름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다 신사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설명하자면 요한복음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한데 이렇게 분명한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을까? 맞아. 이사야 때도 그랬어. 출애굽 때도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는 진리에 대하여 열려있고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가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증거가 있으면 믿는다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나는 순종하겠다.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실제로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존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영원히 있는다. 그리스도가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 덕분에 뭔가를 누리려고는 하지만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를 믿어도 좀 제대로 믿어야죠. 오늘 본문 40절 오늘 본문 41절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43절을 보겠습니다.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는 와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드러나게 예수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드러나게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게 예수 믿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43절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거는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이거는 칭찬인가요? 책망인가요? 이거는 책망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드러나지 않게 예수 믿은 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다. 책망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드러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아침에 어디 가냐 그러면 나 저기가 등산가.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등산 학산 한 바퀴 돌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산 간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간다 이렇게 말하고 와야지. 주일날 아침에 어디 가냐 그러는데 등산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는 드러나게 믿는 겁니다. 예수는 표시내면서 믿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드러나게 예수 믿으면 교회 덕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좀 덕이 되게 살지. 덕이 되게 괜찮아요. 덕이 안 돼도 괜찮으니까 우선 말씀대로 표시내고 드러내면서 나 예수 믿는다 너도 예수 믿어봐라. 응?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게 예수 믿었던 이유는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치료해야 될 여러 가지 대가들이 있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죠. 그 불편함이 싫었어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예수 믿었는데 본문이 칭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눈물 없이 고난 없이 그냥 소편하게 예수 믿어서 복만 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면서 그분의 눈물을 주목하면서 그분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목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